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 보는 세상. 네, 유튜브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에디도 함께하는 방송이라서 더 네. 기분이 좋네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반가워요, 진짜.
오늘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 이른바 대한외국인이라고도 부르죠. 네. 대한외국인의 채널 두 개 준비했습니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대한외국인이라고 퀴즈쇼가 있잖아요.
맞아요.
문제를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나와서 풀는데 이 외국인들이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왔잖아요.
네.
근데 더 웃기는 건 한국어로 퀴즈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는 뭐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 한국어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놀랍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두 채널은요,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인보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한국의 사회 문제까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네.
첫 번째 채널 이름은 우물 밖에 개구리인데요. 특이하죠?
네. 보통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밖에 개구리다.
맞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중에서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분 아닐까 싶어요.
네.
바로 마크 피터슨 교수님. 한글 이름은 스스로 표현을 하시길 네. 배가의 길도 착할 선을 쓴다고 합니다. 배도선 교수님이세요.
아, 한자 이름까지 있군요.
배도선. 그 배가라고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이분의 어떤 배 씨의 첫 이제 조상이 되시는 거네요?
뭐. 아무튼 뭐 네. 이름 지으신 것만 봐도 굉장히 뭔가 범상치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이름을 지으기까지 한자의 뜻을 뭐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거기에다 이제 배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정도면 거의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어휘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어떤 분인가요? 궁금하네요.
그럼 채널 우물밖에 개구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 전에 교수님 소개부터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한국말 100%인 하버드 박사가 한국에 온 이유 듣고 오시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대체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한국에 어떻게 처음 관심을 오케이. 갖게 되셨는지.
첫 번째, 한국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65년도에 11월 22일 한국 처음 가는데 그때 저 선교사 앞에서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부모님 연세.
그때부터 저 선교 활동하면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안녕하십니까만 배워 가지고 한국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살아가면서.
그러면 교수님 한국 음식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예요?
갈랭.
네? 네?
갈랭.
갈비냉면?
네.
어.
저 유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그게 이해한다면은 지금 세상에 옛날 버릴 거 아니고. 지금도 쓸만한 유교 사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정말 어르신 말투네요.
그렇죠.
저는 질문하는 여성분이 오히려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아니 뭐 이게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신 분이잖아요.
네.
65년도 11월에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고 하셨죠. 당시에는 안녕하십니까만 배워서 왔다고 하기에는 지금 한국어 실력이 너무 출중합니다.
너무 네. 너무 많이 늦었어요.
외국인이 얘기하는 역사관, 유교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65년에 처음 한국에 왔고 정말 직접 부딪히면서 이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익혔다고 해요.
네.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쓸 법한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영상에서 학생이 교수님 연세를 물어보는데 병술생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오히려 학생한테 병술생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술생이면은 46년생
네.
개띠라는 말씀인데
맞아요.
야, 그럼 올해 한국 나이로는 한 76세 정도 되신 거군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이분이 줄임말을 쓰시더라고요.
뭐였죠?
그래서 심지어 젊으신 분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저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네.
갈냉.
네.
이 갈비와 냉면 줄임말 역은 전혀 저도 생각
그러니까요. 갈비와 냉면.
어, 저는 줄임말까지.
그 미국 음식 중에 네. 갈랭이라는 메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음식이야 했는데 갈비와 냉면이라고.
쓰고 되게 또 뿌듯한 표정 네. 지으시더라고요.
어, 나 줄임말도 쓸 줄 알아.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저보다 한국어의 스펙트럼이 범주가 훨씬 넓으신 것 같아요. 네. 한자도 엄청 잘하신다고 해요. 네. 마크 피터슨 교수님은요. 총 합쳐서 한국에 15년 정도 살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동양학 그중에서도 한국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부인이랑 한국에 사실 때 한국인 딸 두 명을 입양을 해서 키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좀 뿌리 깊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렇군요. 한마디로 한국학을 전공을 했으면 한국 전문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실제로도 이 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맞아요. 이 미국 유타에 있는 대학교에서 무려 35년 동안 한국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채널이 아까 우물밖에 개구리였잖아요. 네. 왜 이런 이름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왜죠?
궁금한데요?
네. 이 우물이 한국의 역사라고 한다면 네. 외국인이니까 그 밖에서 이 한국의 역사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에 네. 스스로를 우물밖에 개구리라고 부른다고 네. 합니다.
어, 약간 이렇게 따지면 우리들이 약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느낌인데?
어, 그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네. 이 아, 채널 속에.
그러니까 아, 우리들이 못 짚어준다는 걸 짚어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채널에 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나요?
네. 방금 듣고 온 영상 뒷부분에 한국의 유교를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한국의 유교 시리즈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총 7개의 유교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네. 네.
이외에도 한국의 족보 이야기, 또 흥부 이야기에 담긴 저항정신, 또 탈북자 출신 유튜버와 합방도 했는데 그 영상 제목이 미국놈과 이북놈의 사자성어 대결이에요.
오, 재밌네요.
제목 재밌죠.
네. 야, 미국놈과 이북놈의 사자성어 대결. 이거 뭐 구독자 모으기 딱 좋은 제목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이 한국 관련 채널이라고 하면 뭐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 문화라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영상을 보거나 음식을 먹는 그런 영상들이 좀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그런데 이 우물밖에 개구리는 훨씬 전문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이 마크 피터슨 교수님 채널의 핵심입니다. 한국어 전공이 아니라 한국학 전공이시니까요.
네.
한국 역사, 문화, 또 최근의 화제까지 그냥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영상으로 최근에 열심히 제작하고 계신 유교 시리즈 들려드릴게요. 여기에는 뭐 상속 문서, 제사, 남아 선호 사상, 시집과 장가 이런 엄청난 주제들이 있어요.
어렵네요.
그중에서도 족보에 대한 영상 들려드릴게요.
족보를 볼 때 여기 보시다시피 아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남선 여후이라는 말도 있죠. 아 근데 조선 초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 여기는 조선 초기의 첫 번째 족보입니다. 이것은 안동권 씨 성화보입니다. 이것은 1476년짜리인데 근데 이것은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남선 여후는 아닙니다. 이것은 난 순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한 집안에 딸, 아들, 딸. 그러니까 7남매인데 5명 자매이고 2명 아들, 딸 4명 하다가 아들 2명 하다가 딸 하나인데 이거 난 순서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또 이 족보는 아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딸의 기록은 아들과 똑같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 조선 중기까지 대략 17세기 말 때까지는 평등사회 하다가 남존여비 후계사회로 옮겼다는 것은 족보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 조선 후기에 다르다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여러분 본인한테서 거조 할아버지는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한국에서는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질문할 때는 거조 할아버지 하나 이라고 하시는데 재미있는 게 조선 초기는 거조 할아버지는 8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8명.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둘이죠. 아버지 하나. 할아버지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네. 조선시대 족보를 통해서 본 한국의 유교 사회였는데요. 거의 뭐 대학 교양 수업에서 들을 법한 그런 네.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필기하면서 적을 뻔했잖아요.
두 분 다 지금 펜을 쥐고 계시는데 보통 족보가 집안에서도 남자, 이 아들들을 중심으로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조선 초기에는 아들과 딸을 태어난 순서대로 똑같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방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한국인들 중에 이 족보를 열심히 찾아보고 또 간직하고 네.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없죠.
네, 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족보라는 말 자체도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데
네.
야, 이 한국인의 족보에서 그리고 거기서 유교의 흐름을 읽어낸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네. 저도 뭐 한국인들의 족보를 교과서에서도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 영상이 생각보다 훨씬 유익하더라고요. 그냥 왜 대학교 다닐 때 수업, 네.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고 그 약간 그런 맞아요. 걸 족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족보라고 했었죠.
그렇죠.
맞네.
우리 족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족보.
우리 족보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족보 좀 내놔봐.
네, 아무튼 뭐 초기에는 남녀가 평등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남존여비 또 부계사회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질문이 또 하나 나왔죠. 당신의 고조할아버지가 몇 명입니까?
야, 한 번도 인생이 있어서 이걸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내
저도요.
고조할아버지가 몇 명인지.
저도요. 아닌가?
한 명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약간 한 명이라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네, 영상에선 그게 아니라고 또 나왔죠. 거기에 되게 발끈하시던데. 네.
아니, 아까 8명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니, 무슨 뭐 많이 헤어지고 만나고 하셨나 왜 이렇게 8명이지? 약간
굉장히 고조 할아버지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고조 할아버지가 8명이라고.
아, 이북에서 오셨나?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네. 근데 이분이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의 아버지 엄마 또 그 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8명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네.
맞아요.
고조 할아버지는 8명이라고 인정이 되어 왔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 엄마 아빠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죠.
네.
또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 외가 친가 양쪽에서 고조 할아버지 8명이 나오는 일종의 가계도, 이 팔고조도가 소개된 부분이에요.
네.
전 팔고조도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너무 어렵네요. 사자성어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17세기 이후에 한국 유교 사회에서는 아버지 쪽의 가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했을 때 올라가는 그때 그 고조 할아버지가 딱 한 명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고조 할아버지는 8명이군요.
그렇죠.
네. 아, 그러고 보면은 한국에서는 유독 친가, 외가의 구분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런 호칭은 자연스럽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배경에 이제 유교의 영향이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박사 논문을 준비하실 때 어떤 할아버지, 한국 할아버지 인터뷰를 하는데 손주가 몇 있습니까? 질문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분 어깨가 좀 처지면서
네.
아직 손자는 없습니다. 오직 외손녀 셋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네.
영상에서는 사실 친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든 유전학상으로는 똑같은데 부계 정신 때문에 유독 외가 친가를 따지는 것 같다. 이런 설명 나오더라고요.
네, 좀 학문적으로도 분석을 하셨군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런 설명을 이 외국인 교수님한테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듣는다고 해도 대학에서 한국인 교수님께 들을 줄 알았는데
네.
야, 이 우물밖에 개구리라는 채널이 다른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유교 문화 정말 다른 문화권의 그 외국인이 이 때문에 눈에 또 특별하게 더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분이 나고 자라신 미국에는 이런 족보 문화가 뭐 한국처럼 층가외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네.
더 특이하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 젊은 세대에서 뭐 예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 보수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유교 거리다, 유교 보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저도 네. 제가 유교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교
근데 뭐 네. 유교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분 채널의 유교 시리즈를 정주행하면서 진정한 유교 걸로 좀 거듭나야겠습니다.
우물밖에 개구리라는 채널 이름 굉장히 한국말이잖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채널 이름 지을 때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있어 보이려고. 있어빌리티 때문에.
아, 있어빌리티?
네.
뭔가 영어 같은데요. 확 와닿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채널님도 네. 그렇고 네. 저도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해보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채널도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채널은 이미 너무 유명한 외국인입니다. 바로 타일러 씨인데요.
아, 우리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하시는군요.
이분 천재죠.
네. 잘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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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미국에서 건너온 타일러는 유학생 시절에 버스비를 벌기 위해서 방송에 처음 출연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한국어 실력으로 정말 저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놀랐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방송인 경력이 올해로 7년 차입니다.
그 타일러 씨가 출연했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비정상 회담이었죠.
맞아요. 네.
전 세계에서 모인 외국인들이 같은 뭐 이슈를 놓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로 비롯해서 매니아층이 정말 두터운 예능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나왔던 외국인들이 다들 좀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았죠.
맞아요. 저도 이걸 정말 좋아했는데 그냥 약간 TMI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네. 이제 수능 준비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는 시간에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서관에 갔다가 밤에 오니까 하루 종일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진짜 그 토론하는 사람인 것처럼
한국 패널로
네. 여기 나가서 이제 그때 타일러랑도 얘기 좀 해보고 알베르토랑도 얘기 좀 해보고
네.
제 말 친구가 되어줬던 지금 보면 약간 그때 생각나고
그럼 조금 유별나겠어요 오늘 준비하면서
네. 약간 울컥했어요.
아니 당시 정훈 씨가 너무 짠하네요. 네.
정훈 씨가 힘들었을 때 함께해줬던 친구
네.
타일러
랜선 친구들 네.
한번 실제로 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당시에 이 토론 주제가 막 이런 거였어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 또 한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인가?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만 나온 예능인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게 타일러였어요. 이분이 유튜버 채널을 운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오. 타일러 씨가 운영하는 채널 뭔가 다를 것 같습니다. 채널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채널?
채널 이름이 타일러예요.
굉장히 정직한 이름이군요.
그러니까요.
하긴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거기는 어떤 영상들이 올라왔나요?
본격적으로 이분이 채널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돼서 영상이 많진 않은데요.
네.
책을 추천한 영상도 있고요. 또 구독자들이 보내준 질문에 답을 하는 영상들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소개할 건 이 타일러가 생각하는 한국의 장단점과 교육 제도에 대한 영상입니다. 타일러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어휘 실력과 그 깊이에 아마 놀라실 것 같아요. 조금 듣고 오시죠.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한국의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좋은 거가 나쁜 거고 나쁜 거가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지만 실제로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재주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남한테 공유를 해주지 않아도 이거를 엄청 간직하면서 엄청 막 개발시키고 막 갖고 있는데 이거가 사실은 큰 자산이거든요. 되게 커요. 근데 밖으로 보여지지를 않아요. 근데 요거를 밖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요런 압박들, 요런 강박관념들, 요런 것들이 되게 큰 단점인 거예요. 이 성적 위주의, 평가 위주의 몇 등이냐 공개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요런 문화를 없앨 거예요. 저라면은 실질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 다녔을 때 어땠냐면 실제로 뭐 그래요. 그 뭐 성적표 같은 거는 존재하지만 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못 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선생님이 글을 써줘요. 리딩에 집중을 하면 이 에세이가 조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조언들 이것만 쓰고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생이 받으면 딱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릇이 커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피드백이니까요.
야, 이분 정말 대화하시면서 그 쓰는 화법이 전형적인 그 왜 한국의 그 지식 있는 인테리들이 쓰는 그 화법인 것 같아요. 아니 외국인이 어떻게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지 너무 놀라운데 한국어 실력보다 더 놀라운 게요. 한국어로 전하는 타일러의 생각이 더 놀라워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한국의 장점이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거든요.
네.
각자 재주가 너무 많고 개발시키고 있는데 동시에 단점이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네요.
네.
저는 이게 왠지 공감이 되는데요.
그 테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주변에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재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 제가 느끼기에도 뭐 학교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장점도 많고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뭔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좀 사회적인 압박들이라든지 스스로 좀 이렇게 지나치게 통제하는 그런 점들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인 이 타일러의 눈에는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생각에도 이 각자의 재주가 누가 봐도 이제 객관적으로 뛰어난 수준이어야 한다는 그 어떤 강박관념?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에는 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교육 이야기도 방금 뒷부분에서 좀 언급이 됐죠. 만약에 이 타일러가 교육제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몇 등인지 공개하고 비교하고 이런 평가 문화를 없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관점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런 문화는 남북한이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북한은 더 심해요. 전교생이 다 볼 수 있는 학교 제일 큰 벽보지를 붙이거든요. 거기에 성적순으로 이렇게 쫙 빨간색, 파란색으로 칠해놓거든요. 경쟁도표를.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더 심하네요.
공감이 되겠네요.
완전 공감되죠. 네.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전교생이 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중간고사 성적 이런 걸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교실 앞에 게시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확인을 하죠.
그럼
창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뿌듯해하거나 아니면 다음에는 꼭 쟤를 이겨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쟁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타일러가 다닌 학교에서는 본인 등수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신에 이제 선생님이 직접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지를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확실히 등급이나 뭐 등수보다 이런 지도가 있다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던 타일러가 저는 약간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네, 아무튼 이 타일러는 학생들에게 너는 누구보다 앞섰고 또 누구보다 뒤쳐졌는지 강조하는 게 사람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한국인들도 이런 점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점점 바뀌어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한국에 온 외국인도 정확하게 짚어낼 만큼 뿌리 깊게 좀 자리한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뼈 때리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저는 타일러나 앞에서 소개한 마크 피터슨 교수님의 영상들이 한국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지적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한마디로 찐 조언을 듣는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좀 영양가 있는 대한 외국인들의 채널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런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짚지 못한 내용들을
네.
정말 잘 짚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채널 우물밖에 개구리와 타일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제가 된 영상들 가지고 올게요.
네, 그럼 정은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은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